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19일 터키 앙카라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숨진 카를로프 대사는 앙카라에서 열린 한 사진 전시회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연설하다가 저격당한 카를로프 대사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터키 경찰이 현장에서 저격범을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터키에서 벌어진 하루 뒤에 이번 저격 사건이 났습니다. 현장을 찍은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저격범이 시리아와 알레포를 잊지 말라고 외치는 장면이 들어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카를로프 대사가 총에 맞아 숨진 이날이 러시아 외교에서 비극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할당된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전체 투표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290만 표가량 앞섰지만 정작 선거인단에서는 232대 306으로 크게 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클린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306명의 선거인단에게 메일을 보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철회하거나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에 적합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서 목욕용 화장수를 마시고 숨진 사람이 최소한 48명에 이른다고 러시아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사망자들이 술 대용으로 산사나무 향이 나는 화장수를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현재 다른 몇 명이 위독합니다. 수사관들은 화장수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무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장수에서는 알코올 성분과 부동액에 있는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희생자들이 35세에서 50세 사이의 가난한 사람들로 함께 화장수를 마시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노르웨이가 수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19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도 이날 리커창 총리와 보르게 브렌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만나는 모습을 방영하고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지난 2010년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에 수감 중인 반체제 인사 류 샤오보 씨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뒤 악화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벨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양국 간 무역협정이 중단되고 노르웨이 최대 수출품인 연어의 중국 수입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북극 공항에 불시착해 탑승자 39명 대부분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러시아제 일류신 18기가 라프테프해 상공 사카 야쿠티아의 티그시마일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승객 32명과 승조원 7명을 태우고 시베리아 동부 칸스카에서 이륙해 툰드라 지대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부서졌지만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구조 헬리콥터들이 동원돼 부상자 32명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이 중 16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류신 18기는 지난 1950년대에 제작됐지만 일부가 여전히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올해 100만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자진해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사이드 후사인 알림이 밝히 아프간 난민 송환 장관은 19일 의회에서 이웃 나라들에서 되돌아온 난민 가운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키 장관은 또 이와는 별도로 올해 55만 1,000명이 전쟁으로 집을 떠났다며 내부 난민 수가 13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파키스탄에서 아프간으로 되돌아간 난민이 60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 루돌프 사슴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빨간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비는 수많은 편지가 보내지는데요. 미국의 중북부 인디애나주에는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1930년 이래로 이 마을 우체국에서는 실제 산타가 보내는 것처럼 아이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지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장하고 아이들의 이름도 꼭 써넣어준다고 합니다. 또 반드시 지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답장을 하고 충고나 지적은 절대 피한다고 하네요. 이 소원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인형이나 강아지, 손전화기를 선물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는 소원도 도착하는데요. 가끔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달라거나 배우자를 선물해달라는 어른들의 소원도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산타의 답장은 오늘도 인디애나 산타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4도에서 10도, 신의주 1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에서 10도, 함흥 1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2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호세 펠리시아노의 노래입니다. Feliz Navidad, 스페인어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라는 뜻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중국이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소형 수중 무인 활동체, 즉 수중 드론을 임의로 나포한 행동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중국 정부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인 방문군 지휘협정 BFA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소식,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미군의 장비를 나포했다고요?
예, 미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주 목요일 10일 오후 남중국해 해상 필리핀 수빅만 북서쪽 92km 지점에서 미 해군 해양 관측선인 보우디치함이 활동을 마친 소형 수중 무인 활동체, 이른바 수중 드론 두 기를 건져 올리고 있었는데요. 중국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이 가운데 한 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수중 드론은 정찰 활동같이 직접적인 군사 행위를 했던 게 아니었고요. 물의 온도를 재거나 염분을 측정하고 조류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는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바다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그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나포하는 것이 전례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억류한 게 지난 2001년 해남도 이 하이난섬 부근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불시착한 미군 정찰기를 억류했다 반환한 후 15년 만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미군기가 이 중국 영토에 불시착했었지만 이번에 수중 드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상의 주요 9개 지점을 연결한 이른바 구단선 안쪽이 전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포 행위가 발생한 곳은 이 구단선 밖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즉시 항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자 중국은 드론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예, 사건 발생 이틀 뒤인 토요일에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 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드론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하지만 미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중국이 수중 드론 반환 계획을 밝힌 직후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하라면서 그냥 갖도록 내버려 두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군 장비를 훔쳤다 이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건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월요일자 사설에서 불의에 기름을 붓는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면서 이 자극적인 어휘를 통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월요일 이 트럼프 당선인의 훔쳤다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틀렸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훔쳤다는 표현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중국 해군이 항행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방법으로 수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안전을 위해서 수거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중국 군당국도 미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한 이유를 설명했다고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은 월요일 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이 수중 드론을 운영하던 미 해군 소속 보우디치함은 명목상 해양 관측선일 뿐 실제로는 간첩선이고 이 세계 각지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이 보우디치함의 승조원들이 상당수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미 해군 복무 경험을 통해 단련된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고요. 이 보우디치함이 수집한 정보들은 인근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잠수함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논평은 또 이번 일은 미군이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군은 미군의 수중 드론이 군사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미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의 밖에서 해양 연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장비를 포획한 건 중국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게 미국 국방부 입장이고요.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보좌할 라인즈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미국인의 80%는 중국이 수중 드론을 가져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 측이 이른바 훔쳐간 수중 드론이 반환되지 않아도 좋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에 동의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 그리고 남중국해 군사 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외 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수중 드론 나포 사태가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계기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주둔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토요일 캄보디아, 싱가폴 등 이 동남아 순방 결산 기자회견에서 방문군 지휘협정 BFA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더 이상 미군이 우리 땅에 발붙일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바이바이 아메리카, 잘가요 미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필리핀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방문군 지휘협정이란 게 뭔가요?
네,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협정인데요. 1951년에 맺은 미국과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줄곧 미군이 현지 방어를 도왔습니다. 이후에 이 필리핀 현지 정치 상황의 변화 와중에 1990년대에 미군 주력 부대가 한 차례 철수했다가 이 1999년에 바로 이 방문군 지휘협정 BFA를 체결하면서 현재 미군이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10월 말에 일본 방문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를 잊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 안에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야 한다고 시한까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BFA는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고요. EDCA는 미군의 현지 활동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말을 하기 일주일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결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다시 이 미국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 뭘까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원조 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인권 탄압을 우려해서 필리핀 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MCC로부터 바람을 맞았다. 좋다. 잘 됐다. 필리핀은 미국의 돈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 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인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행보를 두테르테 대통령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한 행사에서 조만간 필리핀에서 사형제가 부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매일 5~6명씩 처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긴 하지만 이 세계 각국에서 최근 속속 폐지되거나 또는 형 집행을 멈추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형제도를 이미 폐지했던 필리핀이 최근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사형제를 다시 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초 의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이처럼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필리핀 현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대필리핀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필리핀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고 안보 협력을 비롯한 동반자 관계를 꾸준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마닐라에 새로 부임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에 필리핀과의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강해지고 깊어지는 걸 확실히 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면서 필리핀 국민은 양국 관계가 계속해 발전하는 걸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당국은 필리핀 현지 인권 상황을 꾸준히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이 시작됐군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에 개입하고 또 대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벌인 이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을 갖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초에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됐고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조사를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월요일 미국 전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새 정부 예산관리국장으로 강경한 재정적 보수주의자인 믹 멀번이 연방 하원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 또 연말 쇼핑기간 원하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연말 쇼핑의 절정기가 예년보다 늦어졌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선거인단의 투표가 실시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인데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아니라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지난달 8일에 전국적으로 치른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후보가 승리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태이긴 한데요. 자, 오늘 각주 선거인단인들이 주도해서 만나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인들은 선거인단 투표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자, 올해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하긴 했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거의 300만 표에 이르는 큰 표차로 앞섰기 때문에 선거인들에게 반란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반란표라고 했는데 이 반란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대부분의 선거인은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0.2%라는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클린턴 후보를 눌렀지만 어쨌든 승리를 한 거니까 미시간주에 할당된 선거인 16명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월요일 미시간주 선거인은 모두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면 반란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거인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사실 헌법이나 연방법에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에 주 차원에서 그런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반란표를 던지면 벌금을 물게 하거나 선거인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선거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이 306명,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이 232명인데요. 결과가 뒤집히려면 반란표가 최소한 37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앞서 말씀대로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선거인단 전체 수가 538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연방 하원 의원 수 435명에 상원 의원 수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3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이 선거인은 주로 소속 정당의 충실한 당원들 가운데서 뽑기 때문에 이 소속 정당 후보를 배신하고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선거인으로 선출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뉴욕주의 선거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선거인단이 만나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내년 1월 6일에 공개됩니다. 이날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표를 개표하는데요.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이 선거인단 투표 개표가 끝나면 바이든 부통령이 승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패배를 이 자리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또 곤란한 경우도 몇 번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한 엘 고어 당시 부통령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 그 고어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선처럼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패한 경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미국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일반 투표 결과와 선거인단 수가 다를 때마다 선거인단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은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미국에서 헌법 개정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작은 주의 권리,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뭐 더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 주장도 있지만 선거인단이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미국 내 소수계가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미국 공영방송 NPR이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전체 12%에 불과한데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들의 표에 힘입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등 이 경합주에서 승리했고요.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지명한 데 이어서 월요일에는 육군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네요.
네, 미국에는 국방장관 밑에 육군, 해군, 공군 장관을 각각 두고 있는데요. 미 육군을 총지휘할 인물로 사업가 출신인 빈센트 비올라 씨가 낙점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뛰어난 군 복무이든 비즈니스 세계사에서의 인상적인 기록이든 빈센트 씨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 또 여러 도전 앞에 어떻게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잘 입증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빈센트 비올라 내정자 사업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육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956년 뉴욕에서 태어난 비올라 내정자는 1977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켄터키주 포트 펜벨에 있는 제101 공수사단에서 보병장교로 군복무를 했고요. 1983년 뉴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금융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 상품거래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억만장자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요. 현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소속팀인 플로리다 팬더스를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네, 육군장관 내정자를 살펴봤고 자 지난 주말에는 차기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장 자리가 정해졌죠?
예, 트럼프 당선인이 토요일 믹 멀버니 연방 하원의원을 예산관리국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현재 미국이 2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멀버니 의원은 미국의 재정을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지 또 미국을 적자 운영해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먼저 예산관리국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실 산하기관인데요. 주된 임무는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짜는 겁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계획이나 정책, 절차 등이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요.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도 하는데요. 예산관리국장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이런 자리에 지명된 멀버니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3선 의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재정적 보수주의자인데요. 이 재정적 보수주의자란 균형 예산을 옹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해서 예산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멀버니 의원은 하원 프리덤 코커스 창립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사임을 가져왔다고 알려진 이 강경 보수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예. 자, 멀버니 의원의 예산관리국장 지명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간 이 공화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연방정부 예산을 꾸려나갈지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멀버니 의원이 상원 인준을 받아서 예산관리국장에 취임한다면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연말 쇼핑 추세를 보면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이 바로 사람들의 쇼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말 쇼핑 시즌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날은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소매업체들이 제시한 이런 할인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서 더 이상 이제 할인을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년 같으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바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에 나섰지만 올해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장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미소매협회가 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토요일에 쇼핑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미국인의 66%인 1억 5,6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니까 추수감사절 주말에 쇼핑을 하겠다고 답했던 응답자 중에서 상당수가 아직 쇼핑을 하지 않고 이번 주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자, 소비자들이 이렇게 쇼핑을 미루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다린 보람이 있게끔 이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더 해준다 이런 말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업체들로서는 재고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인을 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요. 업체들은 막바지에 쇼핑하더라도 빠른 배송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특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결국 열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올해 연말 이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온라인 할인 행사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 관련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연말에 일반 상점 매출은 0.1%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 온라인 매출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이 몰리면서 업체들도 파격적인 온라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서 30일 사이에 온라인 쇼핑 이용객의 67%가 인터넷 프로모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8%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1일에서 5일까지 인터넷 프로모션을 이용한 사람은 60%로 지난해 약 30%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경제가 많이 회복됐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경제가 좋아지면은 소비자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쇼핑에 나설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군요.
예, 전문가들은 오랜 경기 침체 동안 소비자들이 갖게 된 소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도 어떻게든 더 좋은 할인을 기다리게 되고 또한 여러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서 좋은 가격 찾기에 나선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들도 더 파격적인 할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빌 나이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hristmas is all around.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ank you.
Christmas I always will. My mind's made up the way that I feel.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on Christmas you can depend. You can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씨를 지명했는데요. 거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을 경영하면서 얻은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손 모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손 모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 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 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손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의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슨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산업의 중추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 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It's when a company abuses its size or uses unfair tactics to shut out its competitors or harm competition.
Wheth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our industry have contributed to higher prices at the pump, my answer is no. And an examination of
미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당시 상원 의원은 엑슨모빌과 같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록펠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 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슨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입니다.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Jason이 마이크에게 I heard about your accident 라고 걱정하네요. 마이크가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좀 많이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는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아.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얼른 다 낫고 건강 되찾으기 바래. 그리고 쉬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on your feet, F-E-E-T,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f you are back on your feet, it means that you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And it might be physical, emotional, or mental. Back on your feet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걸 뜻합니다. 다시 일어서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라는 말이죠. Here is an example. I have been sick for a while, but now I am back on my feet. 라고 하면, 난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was able to financially get back on my feet, and now I can buy a car.
라고 하면, 나 요즘 자금 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이젠 새 차를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Let's review. Back on your feet means to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민주 콩고 공화국의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12월 19일 이후 이 나라의 평화로운 진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콩고 정부는 10월 18일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에 힘입어 오는 2018년 4월 선거를 실시하기로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10월 18일 합의는 사태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 일정표에는 콩고 주민들의 정치적 여망을 제대로 수용하는 데 미흡합니다. 게다가 그 합의를 위한 논의에는 야당의 중요한 부분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콩고에서 존경받는 센코 주교는 보다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일정과 권력 이양을 위한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센코 주교의 이런 신뢰할 만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강하게 지원하고 이런 노력이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톰 페렐리오 특사는 센코 주교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센코 주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콩고 정부 당국자와 야당 인사들과 만나 당파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센코 주교와 협력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정치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카빌라 대통령이 3선 연임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공정한 선거 관리와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민주 콩고 공화국 국민과 이 나라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